VOA 세계뉴스입니다. 유럽의회가 어제 국제형사재판소 ICC에 알렉산드르 루카셴코 벨라루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를 요청했습니다. 의회는 이날 성명에서 ICC가 이미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마리아 리보바 벨로바 러시아 대통령실 아동인권담당위원회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한 상황에서 유럽의회 의원들은 ICC에 유사한 체포영장 발부 검토를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의회는 루카셴코 정부가 우크라이나 어린이들을 우크라이나 영토로부터 추방한 행위 등의 범죄 책임이 있다면서 루카셴코 대통령 등 벨라루스 지도자들의 형사 소추를 위해 국제적 차원에서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아울러 루카셴코 정권에 의해 자행된 인권 유린을 규탄하고 정치범의 석방과 벨라루스에 대한 유럽연합의 제재 강화를 촉구하는 한편 벨라루스 선수들의 내년 파리올림픽 참가를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밖에 유럽의회는 벨라루스가 러시아 전술핵을 배치하는 등 러시아에 대한 정치, 군사, 경제, 문화적 종속도가 커지고 있다면서 EU가 벨라루스 내 민주 진영을 보다 단호하게 지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벨라루스 내 반정부 단체는 지난 6월 루카셴코 대통령 등 벨라루스와 러시아 관리들이 적어도 2,100명의 우크라이나 어린이들을 벨라루스로 강제 추방한 데 대한 증거를 ICC에 제출했습니다. 러시아 해군 함대가 한반도 동해에서 예정된 중국과의 연합훈련을 위해 출항했다고 러시아 국방부가 어제 밝혔습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러시아 태평양 함대 소속 소함대가 북부연합 2023 연합훈련에 참가하기 위해 블라디보스토크를 떠났다고 전했습니다. 해당 소함대는 다수의 잠수함용 함정과 호위함 등이 포함됐다고 중국관영 글로벌타임스 신문이 오늘 러시아 언론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글로벌타임스는 중국군도 훈련을 위해 지난 15일 해군 유도미사일 구축함 치치하얼함과 호위함, 보급함 등을 칭다오에서 출항시켰다고 전한 가운데 중국군 매체는 중국 공군 젠-16 전투기와 윈-20 수송기 등 다양한 항공기도 훈련에 참가한다고 보도했습니다. 앞서 중국 국방부는 지난 15일 성명에서 이번 훈련은 전략 해상로 확장을 주제로 양국군의 조정 역량을 고양하고 역내 평화와 안정을 공동 수호하며 다양한 안보 도전에 대한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계획됐다고 밝혔습니다. 훈련은 29일까지 이어질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피타 림짜르나 태국 전진당 대표의 총리 선출을 위한 태국 의회의 2차 투표가 오늘 무산됐습니다. 이로써 지난 5월 실시된 태국 총선에서 제1야당이 된 전진당 피타 대표가 총리가 될 가능성은 사실상 사라졌습니다. 태국 의회는 이날 총리 후보로 재지명된 피타 대표의 총리 선출에 대한 투표를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일부 의원들은 같은 후보가 두 차례 총리 후보로 지명될 수 없다며 강하게 반대했습니다. 결국 의회는 토론 끝에 투표를 진행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앞서 같은 날 태국 헌법재판소는 피타 대표가 언론사 주식을 보유한 것이 선거법 위반이라는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을 받아들여 판결 때까지 피타 대표의 국회의원 자격을 중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피타 대표는 어제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 헌재의 결정은 사전에 계획된 장애물이라며 예상하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피타 대표는 지난 13일 실시된 의회 상하원 1차 투표에서 전체 749표 중 324표로 과반 지지 확보에 실패해 총리 선출이 불발된 바 있습니다. 피타 대표가 이끄는 전진당은 지난 5월 14일 실시된 총선에서 군부의 정치적 영향력 제거와 군주제 비판 금지법 개정 등을 공약으로 내걸고 돌풍을 일으키며 일당을 차지했으며 이후 푸아타이당 등 7개의 야당과 연립정부 구성을 추진해 왔었습니다. 미국 육군은 18일 한반도 비무장지대 공동경비구역 견학 중 월북한 미군 병사가 트래비스 킹 이병이라고 확인했습니다. 브라이스 두비 육군 대변인은 이날 언론에 보낸 이메일을 통해 이같이 밝히며 킹 이병은 지난 2021년 1월부터 현재까지 정규군 기갑정찰병에 소속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VOA 세계뉴스 김시영입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 7월 19일 수요일 VOA News Today 2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노시창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이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을 견학하던 미군의 월북을 확인했습니다. 백악관은 조 바이든 대통령이 미군 병사의 월북 사건 관련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 국무부는 미군 병사의 무단 월북 사건과 관련해 해외 미국인의 안전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오늘 새벽 동해상에 단거리 탄도 미사일 두 발을 발사했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대체로 맑고 함경도는 구름 많고 오후에 가끔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최저기온 13도에서 22도, 최고는 25도에서 34도. 바다의 물결 동해 앞바다 0.5 내지 1m, 서해 앞바다 0.5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미 국방장관이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을 견학하던 미군의 무단 월북을 확인했습니다. 월북한 미군은 징계조치로 한 달 반 동안 구금돼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안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은 18일 우리 군인 중 한 명이 견학 도중 의도적으로 승인 없이 군사분계선을 넘었다고 밝혔습니다.
What I can confirm, and I would say up front that we're very early in this event, and so there's a lot that we're still trying to learn.
오스틴 장관은 이날 우크라이나 국방 연락그룹 화상회의 뒤 국방부에서 개최한 기자회견에서 관련 질문에 이같이 말했습니다. 우리는 구가 북한 구금시설에 있다고 믿는다며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고 조사하면서 군인의 가장 가까운 친척에게 이 사실을 통보하고 이번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오스틴 장관은 나는 우리 장병의 안녕을 전적으로 무엇보다 걱정하고 있다며 이 사건에 집중하면서 향후 며칠간 전개될 이 사건에 관해 알릴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미 육군은 언론에 보낸 이메일을 통해 월북병사의 복무 기록을 공개했습니다. 브라이스 듀비 육군 대변인은 트래비스 T. 킹 2등병은 지난 2021년 1월부터 현재까지 정규군 19D 기병 정찰병이라고 확인했습니다. 두비 대변인은 이어 그는 주한미군 순항 근무 기간 동안 본래 제1기갑사단 제1기병 연대 제6대대와 제1여단 전투단에 배속됐었다며 현재는 행정상 제4보병사단 제12보병 연대 제2여단 전투단 제1대대에 소속돼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미국 당국자는 18일 VOA 뉴스센터에 월북한 미군 병사는 한 달 반 동안 징계 조치로 구금시설에 수감돼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미국 송환을 위해 공항으로 이송됐지만 비행기에 탑승하지 않았고 대신 공항을 떠났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미 국방부는 이날 무단 월북한 미국인이 미군 병사라고 확인했습니다. 국방부 당국자는 18일 관련 상황에 대한 VOA의 확인 요청에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을 견학하던 미군 한 명이 의도적으로 승인 없이 군사분계선을 넘어 월북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우리는 현재 그가 북한에 구금된 것으로 믿고 있으며 이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북한군과 협조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JSA를 관할하는 유엔사는 이날 사회안결망 서비스 트위터를 통해 미국인 한 명이 무단으로 군사분계선을 넘어 월북하는 사건이 발생했다고 전했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백악관은 조 바이든 대통령이 미군 병사의 월북 사건 관련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가 북한군과 접촉하고 있다는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카린 장피에르 백악관 대변인은 조 바이든 대통령이 미군 병사 월북 사건을 보고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장피에르 대변인은 18일 정례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확실히 말할 수 있는 건 바이든 대통령이 브리핑을 받았다는 점이라며 분명 이건 대통령이 브리핑을 받을 만한 유형의 사건이라고 답했습니다.
I can tell you for sure that clearly the president has been briefed. Obviously, this is a type of incident that he would be briefed on, as you all know.
그러면서 관련 내용이 대통령 일일 정보 브리핑에 포함됐는지 별도로 보고됐는지 구체적인 정보는 없지만 이는 대통령이 매우 면밀히 주시하고 있는 사안이고 또 계속 추가로 보고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장피에르 대변인은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 등 관련국 정상과 전화통화를 했느냐는 추가 질의에는 북한이든 한국이든 특별히 바이든 대통령의 전화통화와 관련해 발표할 내용은 없다고 답했습니다.
So one thing I can say is that I don't have any calls to read out to anybody that the president's going to be.
이어 협력국과 관련해선 우리가 스웨덴, 한국과 관여해왔다는 점은 말할 수 있다면서도 구체적으로 대통령의 전화통화에 대해선 발표할 게 없다고 거듭 확인했습니다. 장피에르 대변인은 이번 사건을 해결하고 문제를 풀어내 정확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아낼 것이라며 현재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I mean, resolve this incident, resolve this matter to get to the bottom of exactly what happened. There is an investigation that's currently occurring.
그러면서 국방부가 북한군 카운터파트에 연락을 취하고 있다고 확인했습니다. 이어 국무부와 국방부, 유엔 백악관이 모두 협력해 이번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기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파악하는 것이고 이는 우리가 알아야 할 중요한 내용이라고 장피에르 대변인은 말했습니다. BOA 뉴스 함재합니다.
미 국무부는 미군 병사의 무단 월북 사건과 관련해 해외 미국인의 안전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 한국 정부 등과 조율 중이지만 국무부 차원에서 북한에 연락을 취하지는 않았다고 확인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매튜 밀러 국무부 대변인은 미군 병사의 월북 사건과 관련해 미국 정부가 해법을 모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밀러 대변인은 18일 정례 브리핑에서 이번 사안과 관련한 질문에 미국의 최우선 과제는 항상 그렇듯 해외 미국인의 안전과 보안이라며 국방부가 주도적으로 적절한 연락을 취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I will just say that, as always, the safety and security of any American overseas remains the top priority.
이어 국무부는 국방부와 긴밀히 조율하고 있다며 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든 우리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데 주저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밀러 대변인은 이번 사안과 관련해 한국 정부나 북한에 연락을 취했느냐는 질문에는 현 시점 우리가 한국과 연락을 취하고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며 우리는 한국과 정기적으로 지속적으로 대화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국무부는 북한이나 그 외 다른 정부에 연락을 취하지 않았다는 점을 말하고 싶다며 국무부가 이 사안을 놓고 북한이나 중국 정부 등과 접촉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At this point, I'm sure that we are in touch with the South Koreans. We have regular ongoing conversations with them. I will say, at this point, we have not reached out.
이어 국방부가 북한의 카운터파트와 접촉했다는 게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부분이라며 국방부가 주무부처인 만큼 각국 정부와 접촉의 성격과 관련해선 국방부에 문의하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한반도 비무장지대 내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JSA를 관할하는 유엔군 사령부는 미국인 한 명이 18일 군사분계선을 넘어 월북했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미 국방부는 무단 월북한 미국인이 미군 병사라고 확인했습니다. 리어웨이 뉴스 조은정입니다.
전직 국무부 관리들은 미군 병사의 월북 사건과 관련해 미국 정부가 신변 안전과 귀환 의사를 먼저 확인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제한적으로 미북 간 대화가 있더라도 본격적인 협상 국면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계속 전해드립니다.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동아트 담당 수석 부차관보는 18일 VOA에 미군 병사가 무단 월북한 사건과 관련해 국방부가 북한과 주로 접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I suspect that the main dialogue that is going on or will go on is happening right there in Panmunjom.
리비아 전 수석 부차관보는 주요 대화가 판문점에서 미북 두 군대 간에 이루어지고 있거나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월북자가 주한미군의 일원이고 주한미군이 소통 채널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설명입니다. 과거 미국인 북한 억류 사태들에 관여했던 리비어 전 수석 부차관보는 따라서 이번 사건은 미국인들이 북한에 억류된 최근 사례들과는 조금 다르다고 말했습니다. 리비어 전 수석 부차관보는 1997년부터 2000년까지 국무부 한국과장으로 뉴욕 채널을 통해 북한과 실무 협상을 전담했고 이어 한국 주재 부대사 국무부 동아태 수석 부차관보를 지냈으며 퇴임 뒤인 2007년부터는 민간인 신분으로 북한 관리들과 반관 반민 대화에 나섰습니다. 리비어 전 수석 부차관보는 다만 국방부가 주된 창구라고 해서 국무부가 이 사건에 대해 북한과 소통하기 위해 뉴욕 채널을 포함한 다른 채널을 통해 관여하는 것을 배제하지는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미첼 리스 전 국무부 정책기획실장은 북한이 미국 시민의 신병을 확보하고 있는 경우에 미국은 우선적으로 그 시민의 안전과 처우를 확인한다고 밝혔습니다.
I think the U.S.'s responsibility primarily is acting through other diplomatic channels in Pyongyang to make sure that the soldier is
리스 전 실장은 미국의 책임은 우선적으로 평양에 있는 다른 외교 채널을 통해 이 병사가 적절한 대우를 받고 국제 협약에 어긋나는 방식으로 학대를 당하지 않도록 조치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런 다음 가능한 한 빨리 귀환을 촉진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한 협상이 시작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병사가 북한에 남고 싶어하는 경우 미국은 그의 의사를 확인할 것이라고 리스 전 실장은 설명했습니다. 리스 전 실장은 그가 북한에 남고 싶다고 말하도록 강요당하지 않았다는 확신을 우리가 가질 수 있는 한 남는 것은 그의 특권이지만 이런 방식은 옳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하지만 그가 진정으로 북한에 남고 싶어 한다면 미국이 그의 송환을 강요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제임스 주멀트 전 국무부 동아태 부차관보도 타국에서 구금 중인 미국인에 대해 미국 정부가 가장 중점을 두는 것은 그의 안녕이라고 말했습니다.
In general, I can say that the State Department would contact the family of the individual if they could. And also then,
주말트 전 부차관보는 일반적인 구금 사태의 경우 국무부가 가족에게 연락을 취하고 구금 중인 국가에도 연락해 영사 접견을 요청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경우 미국과 외교 관계가 없기 때문에 우방인 스웨덴에 영사 접견을 대리해 줄 것을 부탁한다며 과거 북한에 미국인이 억류됐을 때 실제로 그 사람을 만나 그가 인도적이고 품위 있는 대우를 받는지 확인하기 위해 스웨덴 외교관들이 접견을 요청했었다고 말했습니다. 전직 관리들은 이번 사태의 경우 월북자가 미군이기 때문에 주한미군과 국방부가 가족들과 접촉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전직 국무부 관리들은 미국 병사 월북 사태로 인해 미국과 북한 간 대화가 시작되더라도 그 주제는 이번 사태에 국한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리비아 전 수석 부차관보는 북한이 오랫동안 미국과 어떤 대화도 거부했지만 이제는 양측이 분명히 논의해야 할 문제가 생겼다고 말했습니다.
I don't know that that will lead to anything beyond just a discussion of the case in question here. And hopefully a resolution of that case in question.
이어 미북 간 논의가 문제의 사건에 대한 논의와 해결 이상의 어떤 것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조선인민군, 즉 북한군이 미군을 구금하고 있다는 것은 사태 해결을 특히 어렵게 만든다며 북한군은 중앙정부와 노동당의 접촉금지, 통신금지 지침을 준수하는데 특히 강경하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리비아 전 수석 부차관보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북한이 미국과 실제로 중요한 문제에 대해 논의할 의향이 있는지 가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리스 전 실장은 미북 간 본격적인 대화로 이어질 것 같지는 않다고 말했습니다.
I think that this is strictly a humanitarian issue. It's going to stay in that channel. It'll probably take longer than
이것은 엄격하게 인도주의적 문제이며 그 채널에 머무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이 개인을 한국이나 미국으로 돌려보내기까지 사람들이 원하는 것보다는 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라며 이것만으로 외교 지형을 바꿀 마법 같은 사건이 될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주멀트 전 부차관보는 바이든 정부는 북한과 조건 없이 대화한다는 입장임을 강조했습니다.
Possible and the Biden administration of course has said that it is willing to talk to North Korea with no preconditions.
주말트 전 부차관보는 바이든 정부는 전제 조건 없이 북한과 대화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며 북한이 이번 사건을 대화를 시작할 구실이라고 판단한다면 바이든 정부가 환영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로버트 랩슨 전 주한 미국 대사 대리는 사태 장기화 가능성에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랩슨 전 대사 대리는 사건 해결에 시간이 더 오래 걸릴 수 있고 북한군이 자신들의 목적을 위해 사안을 조작할 수 있음을 시사하는 몇 가지 복잡한 요인들이 있다며 그중 가장 중요한 것은 병사가 자유의지로 그리고 분명히 미군 당국의 처벌을 피할 목적으로 북한으로 넘어갔다는 사실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망명은 아니지만 북한에서 그렇게 해석해 그를 더 오래 억류할 수도 있고 미국과 한국에 대한 선전 목적으로 억류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랩슨 전 대사 대리는 병사의 동기와 정신 상태를 파악하기 위해 그에게 조기에 접근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북한이 이를 지연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바이든 정부가 이에 더해 결과를 보여줘야 한다는 미국 국내 정치적 압력을 받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북한은 오늘 새벽 동해상에 단거리 탄도 미사일 두 발을 발사했습니다. 미국과 한국의 새 확장 억제 협의체인 핵협의 그룹 NCG 출범과 미국 전략 핵잠수함 SSBN 부산 입항에 반발한 도발 행위라는 관측입니다. 서울에서 김한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합동참모본부는 19일 오전 3시 30분께부터 오전 3시 46분께까지 북한이 순안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한 단거리 탄도미사일 두 발을 포착했다고 밝혔습니다. 합참은 북한의 탄도미사일은 각각 550여 킬로미터를 비행 후 동해상에 탄착했다며 이에 대한 세부 제원은 미한 정보당국이 종합적으로 평가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일본 해상보안청은 이들 미사일이 모두 일본의 배타적 경제수역 바깥에 낙하한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은 지난 12일 고체연료 추진 대륙간 탄도미사일 화성 18형 발사 이후 일주일 만입니다. 북한의 이번 도발은 전날 미한이 새 확장 억제 협의체인 핵협의그룹 NCG 출범회의를 개최하고 미 전략 핵 잠수함인 켄터키함을 부산에 기항시키며 핵 억제력을 과시한 데 대한 반발로 풀이됩니다. 민간 연구기관인 한국국방안보포럼 신종우 사무국장입니다.
새벽 발사는 의도는 취약 시간대 발사를 통해서 한반도의 어떤 긴장 상황을 좀 고조하고 NCG 회의뿐만 아니라 SSBN의 기항에 따라 가지고 그들 나름대로 지금 군부에서 대응을 하고 있다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한 건데요.
김동엽 북한대학원 대학교 교수는 북한이 쏜 미사일이 북한판 이스칸데르인 KN-23인 것으로 추정하면서 순안에서 부산까지 거리가 이번 미사일 사거리와 거의 비슷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교수는 북한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17일 담화에서 이미 개시된 공화국의 군사적 공세의 시작이라고 경고한 바대로 미한이 NCG 출범회의를 개최하고 켄터키함이 부산에 입항한 것에 대한 반발 차원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은 앞서 지난해 9월 미한 연합해상훈련을 앞두고 평안북도 태천에서 600km 사거리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쐈는데 당시에도 미국 해군의 원자력 추진 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함이 부산에 입항해 있었습니다. 또 지난해 10월에 로널드 레이건함이 다시 부산에 전개됐을 때도 평양 삼석 일대에서 800km 사거리의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북한은 미국과의 강대강 대결 의지를 고수하면서 한반도 정세 긴장의 책임을 미한에 돌리고 있는 만큼 다음 달 미한동맹 70주년을 맞아 진행되는 대규모 미한연합훈련 등을 계기로 도발을 일으키며 긴장을 고조시킬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ICBM 추가 발사나 실패한 군사정찰위성 재발사 등 대형 도발 카드들이 남아있다는 겁니다. 한국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는 다만 북한의 내부 심각한 식량난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방역 상황 등을 감안할 때 비용 대비 효과를 신중하게 계산해 도발에 나설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SSBN NCG라고 하는 한미동맹의 질적 전환이 일어나는 그런 아주 중요한 계기의 도발로 봤을 때는 사실 예상했던 것보다는 도발의 강도가 좀 낮다고 볼 수가 있어요. 무력 시위를 했지만 과거에 비해서는 체면치레 정도다. 따라서 북한도 향후에 지난해 하반기 같은 집중적인 도발보다는 존재감을 보여주는 정도의 경제적인 도발로 선회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이런 가운데 판문점에서 잦은 월북한 주한미군 사건이 향후 북한의 도발 행보, 나아가 극도로 경색된 미북 관계의 새로운 변수가 될지 주목됩니다. 미 국방부와 언론 등에 따르면 해당 미군은 트래비스 킹 2등병으로 한국에서 폭행 혐의로 체포됐다 풀려난 뒤 미국으로 돌아갈 예정이었습니다. 한국 체류 시 저지른 범죄 혐의로 본국에서의 징계를 피하기 위해 월북한 것이라는 추정이 나옵니다. 북한은 과거 북한 입국 후 이른바 공화국에 대한 범죄 혐의가 있던 이들은 강제 억류한 뒤 이를 정치적 수단으로 활용했지만 개인 신상을 이유로 자진 입국했던 이들은 정치적 목적에 활용하지 않고 송환하기도 했습니다. 킹 2등병의 경우 자진 입국으로 알려졌지만 미국 관계가 극도로 경색된 현 상황에서 북한이 이 사건을 정치적으로 활용하면서 미국과 기싸움을 벌일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민간 연구기관인 한국국가전략연구원 문성목 통일전략센터장은 향후 상황 전개는 미군 병사의 월북 동기가 중요한 변수라며 다만 북한은 어떤 동기든 순순히 돌려주진 않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문 센터장은 이 사건이 북한의 도발 행보나 미국의 북한에 대한 태도에 큰 영향을 주긴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어떤 미북 관계의 순기능으로 작용을 해서 호재가 된다면 일부 영향을 줄 가능성은 대체할 수 없겠지만 그 전에는 별 영향을 주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이물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미국은 해외 주둔 군인에 대한 예우에 큰 가치를 두는 만큼 킹 이등병 소환을 위한 북한과의 접촉에 공을 들일 것이라며 꽉 막혔던 미북 대화에 물꼬를 트는 계기가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임 교수는 이 사건이 현재 미북 관계에 큰 변수가 될 가능성은 낮다면서도 북한은 미국을 견제하는 수단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고민할 수 있고 미국은 북한을 덜 자극하는 태도를 보일 수 있다고 예상했습니다.
적어도 접촉을 해야 되고 의외로 또 이게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라 뭐 두 번, 세 번 또 만날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과정들에서 이제 북한이 전반적인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에 대한 불만을 토로할 가능성도 있고 또 그거에 대해서 미국 측은 북한을 또 설득하는 과정이 있을 수 있고 뭐 이런 맥락에서 북미 간의 소통 채널로서 의미 있는 역할을 할 가능성은 있는데 긍정적인 결과를 온전히 보여주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렇게 분석해야 되겠죠.
북한은 신종 코로나 방역 차원에서 킹 이등병을 격리 조치해 건강 상태를 확인한 후 월북 경위를 조사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영입니다.
미국과 한국이 북한 핵 위협에 대응한 핵협의 그룹 첫 회의를 연 데 대해 미국 전직 관료들은 실질적 결과를 도출해낸 성공적 회의였다고 평가했습니다. 북한의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발신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의 전직 관리들은 18일 서울에서 열린 미한 핵협의 그룹 NCG의 첫 회의 결과에 대해 매우 성공적이었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게리 세이모어 전 백악관 대량 살상무기 조정관은 이날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이번 회의는 핵협의체 첫 회의였고 목적은 향후 활동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었다면서 그런 관점에서 이번 만남은 매우 성공적으로 이뤄졌다고 평가했습니다.
This was the initial meeting of the nuclear consultative group. And the purpose of the meeting was to set up a plan of action.
특히 미한 관계를 책임지고 있는 백악관과 한국 대통령실의 고위급 당국자가 회의를 주관하고 실무를 담당하는 외교 및 국방 당국 대표들도 참석했다는 점에서 상징적 의미와 실효적 의미를 모두 거둔 회담이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한국에 대한 미국의 전략적 지원의 가시성을 높이는 구체적 계획이 회담 결과에 포함되고 미국의 전략 핵 잠수함 SSBN의 한국 방문까지 이뤄진 것은 미국이 NCG의 임무와 확장 억제의 의지를 얼마나 중시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음 회의에서는 이번 1차 회의에서 합의된 양국 간 구체적 행동 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결과를 더 보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앞서 미한 양국은 1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핵협의 그룹 NCG의 첫 회의를 연 뒤 공동 언론 발표문을 통해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양국은 발표문에서 미한 양국은 한국에 대한 어떠한 핵 공격도 즉각적, 압도적, 결정적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강조했다면서 미국과 동맹국에 대한 북한의 어떠한 핵 공격도 북한 정권의 종말로 귀결될 것이라며 확장 억제 강화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또한 북한의 핵 위협에 대비해 보안과 정보 공유 절차 개발 및 유사시 핵 협의와 소통 체계, 관련 작전, 연습 및 훈련 등에 대한 업무 체계를 확립하고 미국의 핵 추진 탄도 유도탄 잠수함인 켄터키함의 부산항 입항도 확인했습니다. 이번 회의는 미국의 커트 캠벨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 NSC 인도태평양 조정관과 카라 아베크롬비 NSC 국방정책 군축조정관, 한국의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의 주관으로 진행됐습니다. 로버트 슈퍼 전 국방부 핵방어정책 담당 부차관보도 첫 회의가 양국 국가안보팀의 최고위급 수준에서 이뤄진 점을 높이 평가하면서 캠벨 조정관과 김태효 차장은 양국이 확장 억제와 미한 동맹 강화에 얼마나 진지한지 보여주는 상징적 인물들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이 날로 고도화되는 상황에서 이에 대비해 미국이 한국과 핵 계획 관련 전반적 상황을 공유 및 논의하고 한국의 견해가 반영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 것을 이번 회의의 핵심 성과로 꼽았습니다.
When it occurs, there will be an opportunity, a process now in place for the U.S. government to consult with the South Korean government
북한의 핵 공격 등 유사시 미국 정부가 정치, 군사, 민간 수준 모두에서 한국 정부와 협의해 미국의 핵무기 및 전략자산 운용에 있어 한국의 견해를 고려할 수 있는 프로세스가 마련될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그러면서 미국 정부는 NCG를 통해 구체적인 핵무기 정책과 목적, 사용 시기, 계획 과정 전반에 대해 한국 측과 정보를 공유하게 될 것이라고 관측했습니다. 미국의 전직 당국자들은 또 이번 NCG 첫 회의가 북한의 지속적인 도발과 위협에 대한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다시 한번 분명히 발신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고 강조했습니다.
I think basically what it says is we continue to
로렌스 코브 전 국방부 차관보는 NCG 첫 회의의 주요 메시지는 미국이 북한을 주시하고 있으며 만일 어리석은 행동을 한다면 핵무기를 포함한 압도적 대응을 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힌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과 일본 등 주변국은 물론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역량을 과시하는 북한에게 핵공격에 나설 경우 압도적인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는 강력한 경고를 보낸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동아시아 국장을 지낸 크리스토퍼 존스턴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 일본 석좌는 이번 회의가 북한에 대한 경고 메시지일 뿐 아니라 한국 국민들에게 미국의 확장 억제에 대한 신뢰를 제공하는 분명한 계기가 될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존스턴 석좌는 이날 VOA에 북한은 핵 공격 시 정권이 끝날 것이라는 점을 매우 분명히 알고 있다면서 북한에 대한 미국의 핵 억제력은 이미 강력하게 작동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NCG 회의의 주요 초점은 북한을 억제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을 안심시키는 데 있으며 북한이 미국을 타격할 수 있는 장거리 미사일을 개발하더라도 미국은 한국 방어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이 자체 핵무기를 개발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설득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NCG는 미한 양국 새 정부들로 재개된 대규모 연합군사훈련처럼 강화된 미한 동맹의 또 다른 표현이라면서 앞으로 NCG와 연계된 지속적인 전략자산 전개와 핵 모의 훈련으로 북한에 대한 경고와 더불어 한국 국민을 안심시킬 수 있는 메시지를 동시에 발신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전직 당국자들은 본격적인 핵협의 그룹 가동을 시작한 미한 양국이 향후 더 실질적인 의제를 테이블에 올려 좀 더 가시적인 확장 억제 강화를 깨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This is the idea of putting nuclear warhead cruise missiles that are carried by our nuclear attack submarines.
로버트 슈퍼 전 국방부 부차관보는 현재 핵탄두를 탑재하지 않은 채 한국에 기항한 전략핵잠수함 SSBN의 순항미사일에 핵탄두를 탑재하는 문제가 향후 회의에서 논의될 수 있는 핵심 주제가 될 것으로 관측했습니다. 상징적 의미가 아닌 실질적 핵 억제력 강화를 위해서는 핵탄두를 탑재한 전략핵잠수함에 한국 기항이 필요하다는 한국 측의 요청은 타당하다는 지적입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구소련과의 냉전 이후로 전략핵잠수함에 핵탄두를 탑재하지 않고 있지만 현재 미국 의회에서도 핵탄두 재탑재 문제를 논의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한국과도 관련 논의가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전직 당국자들은 첫 NCG 회의가 성공적으로 시작된 만큼 앞으로 성과가 지속될 수 있도록 양국이 실무 단계에서 더 많은 논의를 이어가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게리 세이모어 전 조정관은 앞으로도 NCG 회의는 백악관과 한국 대통령실이 주도해야 한다면서도 NCG의 많은 업무가 실제로 양국 군대 간 조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군 차원에서 실무그룹을 따로 구성해 논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북한 핵 위협 피해국인 일본도 향후 NCG 논의에 참여시켜 미한일 3국 간 확장 억제 강화 협의체로 한 차원 더 격상하는 방안도 장기적으로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BOA 뉴스 조상진입니다.
미국 전략 핵 잠수함이 42년 만에 한국을 방문한 것은 철통 같은 한국 방위 공약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주한 미군이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은 미국이 북한에 강력한 메시지를 발신했다고 분석했습니다. 안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주한미군은 18일 미 해군 켄터키함의 부산 기항은 미국 해군 잠수함 전력의 유연성과 생존성, 준비태세, 결단력을 보여준다고 강조했습니다. 주한미군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미국 해군 오하이오급 핵추진 탄도유도탄 잠수함 켄터키함이 오늘 한국 부산에 기항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부산 기항은 확장 억제 보장을 위한 한국에 대한 미국의 철통 같은 공약을 반영하며 전략 전력이 전 세계에서 언제든 작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실시하는 다양한 연습과 훈련, 작전 및 기타 군사 협력 활동을 보완한다고 설명했습니다. SSBN은 핵추진 탄도위도탄 잠수함으로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을 탑재해 전략적 임무를 수행합니다. 켄터키함은 미국이 현재 운용하고 있는 오하이오급 SSBN 14척 가운데 12번째로 건조됐으며 한국에 미국 SSBN이 기항한 것은 1981년 이후 42년 만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 해군 조종사 출신으로 태평양 사령관 사령관을 지낸 해리 해리스 전 주한 미국 대사는 이날 VOA에 미국 SSBN이 외국 항구에 기항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고 강조하며 이는 미한 동맹에 깊은 신뢰를 나타낸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켄터키함의 이번 기항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 4월 워싱턴을 방문한 윤석열 한국 대통령에게 한 약속을 이행하는 중요한 의미이자 확장 억제에 대한 미국의 의지를 가시적으로 보여준다며 북한은 이 부분에 주목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로렌스 코브 전 국방부 차관보는 18일 VOA와의 통화에서 42년 만에 미국이 SSBN을 한국에 입항시킨 것에 북한이 부담을 느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I tells them that, you know, if you keep on testing and, you know, or doing these things that, you know, you're going to pay a severe consequence.
켄터키함의 부산 기항은 북한에게 계속 미사일 실험 등 도발을 이어가면 심각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는 경고이자 미국뿐 아니라 다른 많은 국가들이 그 어떤 것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리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해군 조종사 출신인 코브 전 차관보는 SSBN이 핵무기를 운반할 수 있다는 점을 상기하며 북한도 분명 이 점을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브루스벤의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이번 결정은 한국에 대한 미국의 방위 공약과 핵 우산이 실재한다는 확고한 의지를 한국에 보여주며 미국이 한국을 강력히 지지한다는 것을 강조하는 정치적 행동으로 분석했습니다.
That has come for a port call in Korea. To demonstrate U.S. support for Korea and show that the nuclear umbrella is real, that we are firmly committed.
벤의 선임 연구원이 지난 4월 미한 정상이 체결한 워싱턴 선언을 언급하며 미국은 그 일환으로 한국에 미국의 전략 자산을 더 많이 보내기로 약속했고 이를 이행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한 정상은 앞서 지난 4월 백악관에 열린 회담에서 워싱턴 선언을 채택하고 미 전략 핵 잠수함의 한국 기항을 합의한 바 있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한국 정부는 북한이 김영철 전 노동당 대남 비서를 최근 당 정치국 후보위원회 복귀시킨 것을 계기로 대남 사이버 공작을 본격화할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국가정보원 관계자는 오늘 기자간담회에서 내년 한국 총선이나 미국 대선, 타이완 총통 선거 등을 앞두고 국민들의 의식이나 행동 변화를 유도하는 사이버 공작이 본격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김영철은 과거 디도스 공격과 농협 전산망 파괴 등을 주도한 인물이라며 내부 결속과 국면 전환을 위해 소프트웨어 공급망 공격 등 사이버 도발로 사회 혼란을 유도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북한뿐 아니라 중국, 러시아도 필요에 따라 한국 총선에 개입할 수 있다고 본다면서 어떤 형태로 관여할 것인지에 대해 모니터링하고 있고 대응 방안을 찾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상반기 북한과 중국의 무역액이 10억 달러를 넘었습니다. 전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하며 코로나 사태 이전 수준으로 빠른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북한과 중국의 무역 총액이 10억 5,570만 달러로 집계됐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209% 증가한 수치입니다. 중국 해관 총서가 18일 공개한 무역 자료에 따르면 상반기 북한의 대중 수입액은 9억 2,074만 달러, 수출액은 1억 3,500만 달러입니다. 이에 따라 북한의 상반기 대중 무역 적자액은 7억 8,574만 달러로 집계됐습니다. 북한과 중국은 지난해에도 무역액 10억 2,771만 달러를 기록하며 무역 총액 10억 달러를 달성했습니다. 다만 작년엔 10억 달러를 달성한 시점이 12월이었지만 올해는 이보다 6개월이나 빨리 무역액 10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이전인 2019년 1월에서 6월 무역액 12억 5,279만 달러와도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국경 봉쇄로 위축됐던 양국 무역이 빠른 속도로 회복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실제로 2020년 첫 6개월 양국 무역액은 4억 1천만 달러, 2021년과 2022년은 각각 6,572만 달러와 3억 4천만 달러였습니다. 무역액이 가장 낮았던 2021년과 비교하면 올해 무역액은 16배가 많습니다. 이 같은 변화는 지난해 두 나라가 열차와 선박 등을 이용한 무역을 재개한 데 이어 올해부터는 양과 규모를 크게 늘렸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양국 무역액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이전 수준을 회복했지만 국제사회 대북 제재가 본격화하기 이전인 2016년 이전 수준에는 못 미치고 있습니다. 2016년과 2015년 상반기 양국 간 무역액은 각각 23억 달러와 25억 달러입니다. 두 나라 무역이 일부 회복됐지만 여전히 국제사회 대북 제재 여파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편 북한과 중국은 6월 교역액 1억 8,422만 달러를 기록하며 전달인 5월에 1억 8,957만 달러보다는 소폭 하락했습니다. 특히 북한의 대중 수입액이 1억 5,471만 달러를 기록해 전달에 1억 6,563만 달러보다는 1천만 달러 넘게 떨어졌습니다. 대중 수출의 경우 2,951만 달러로 5월에 2,393만 달러를 상회했지만 수출이 전체 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지 않아 무역액 증가에는 영향을 끼치지 못했습니다. BOA 뉴스 함지아입니다.
중국 내 탈북 여성들이 체포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구출 지원을 호소하고 있다고 탈북 지원단체들이 밝혔습니다. 하지만 탈북 구출 비용이 계속 치솟아 단체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김영건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996년 순수 북한인권단체로는 세계에서 가장 먼저 설립된 북한인권시민연합은 지난 16일과 17일 후원자들에게 긴급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중국 내 탈북 여성 8명이 지금이 아니면 자유를 찾을 수 있는 기회가 영영 없어지는 게 아닌지 불안해하고 있다면서 도움을 호소하며 구출비용 지원을 당부한 것입니다. 이 단체 김영자 국장입니다.
7월 1일부터 발효된 반간첩법이 중국에서 발효가 됐잖아요. 그것 때문에 사실은 우리도 못 들어가지만 활동하기가 더 좁아지고 탈북 중국에 있는 탈북민들도 우리도 이러다가는 한국에 올 수도 없겠다 싶으니까 네, 이쪽 저쪽에서 이제 좀 도움을 요청하는 게 많아졌죠. 근데 우리 손길이 다 미치지는 못해요. 하지만 우리가 손길이 닿는 분들은 꼭 도와야 됩니다. 도와주세요.
이 단체가 공개한 탈북 여성들의 호소 편지에 따르면 2015년에 인신매매 조직을 통해 팔린 박모 씨는 청소부터 식당 알바, 농사일 등 닥치는 대로 살았지만 국적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병이 걸려도 치료 한번 제대로 받지 못했다며 제발 한국으로 가서 인간다운 삶을 살도록 도와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또 다른 40대 여성 오모 씨는 20여 년 전 북한의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 중국에 왔다가 역시 인신매매범에게 팔려 이리저리 옮겨다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코로나 시기에 표현을 못할 만큼 힘들어 눈앞이 캄캄해 살아갈 희망이 보이지 않아 하루에도 몇 번씩 목숨을 끊을 생각도 했다며 인간답게 살도록 도와달라고 호소했습니다. 탈북지원단체 관계자들은 최근 부쩍 한국행을 도와달라는 중국 내 탈북민들의 요청이 쇄도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최근 탈북민 대여섯 명을 안전하게 제3국으로 이동시킨 현장 활동가 A씨입니다.
코로나 기간 동안 막혀 있다가 올 초부터 조금 옮기기 시작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채팅방에 자기 한국 왔다고 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 이제 되는갑다 싶어서 사람들이 막 이때 아니면 안 된다 이러면서 막 나쁜 말로 말하면 이때 아니면 없다 라는 식의 분위기도 형성됐고
한국 갈렙선교회 김성훈 목사는 안보 국익의 기준을 모호하고 광범위하게 만들어 브로커와 탈북민 모두의 체포 가능성을 높인 중국의 반간첩법뿐 아니라 여러 부정적 환경이 탈북민들을 더욱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겹겹이 산 넘어 산이지 있잖아요. 북한으로 북송, 반간첩법, 황저우 아시안게임. 아시안게임 할 때 탈북자 그 색출을 할 거다. 또 중국에서는 2천 명 정도가 지금 북송을 앞두고 있다고 쟤네들 가면 무조건 시범 케이스야. 우리도 이때 재수 없을 때 잡히면 안 돼. 뭐 이런 게 지금 탈북자들한테 만연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살려두려는 사람은 더더욱 많아지고 있어요. 오히려. 굉장히 불안해하는 거예요. 다. 네.
김 목사는 많은 탈북 여성이 인터넷이나 전화기 단톡방을 통해 관련 뉴스를 접하고 있다며 그만큼 조바심도 더 커졌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한 사람당 최대 2천만 원, 미화로 16,000달러로 치솟은 구출비용 때문에 선뜻 돕기가 어렵다고 전했습니다.
2천만 원이면 10명이면 2억인데 옛날 같으면 100명을 데려올 수 있는 돈인데 이렇게 탈북자를 살리기 위해서 그 돈을 댈 만한 단체도 그렇게 쉽지 않거니와 교회도 쉽지 않고 코로나 기간이 지나면서 교회는 교회대로 어려워졌고 선교회는 선교회대로 어려워졌고 또 중국에서는 2천 명 정도가 지금 북송을 앞두고 있다고 쟤네들 가면 무조건 시범 케이스야. 우리도 이때 재수 없을 때 잡히면 안 돼. 뭐 이런 게 지금 탈북자들한테 만연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살려둘라는 사람은 더더욱 많아지고 있어요. 오히려.
북한인권시민연합도 탈북 여성 8명 중 첫 2명 구출을 위해 각각 1,500만 원, 나머지 6명은 거의 1,000만 원의 후원이 필요하다고 호소했습니다. 이 단체의 김 국장은 다행히 탈북민들을 구출하지 못한 코로나 기간에도 꾸준히 구출금을 보내준 후원자들 덕분에 부족분을 메우고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구출이 사실상 힘들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한 8월 달에는 아무것도 못할 것 같고 일단 9월 달 돼야지 다시 한번 전망을 볼 것 같아요. 이분들이 이제 안전하기를 서로도 좀 기도도 해주고요. 그리고 이분들이 데려오는 데는 큰 비용이 많이 드니까 저 후원해 주실 분들이 있으면 후원도 해 주시고 하면 이분들이 한국에 와서 아마 잘 살고 새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최신 얼굴 인식 기술을 포함해 5억 개가 넘는 감시 카메라로 염색체와 목소리 정보까지 수집 중인 중국의 초고도 감시 사회 영향으로 탈북민들의 체포는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복수의 탈북 브로커는 18일 BOA에 올해에만 남부 쿤밍을 포함해 적어도 6곳에서 수십 명의 탈북민과 전문 브로커들이 중국 당국에 체포됐다고 전했습니다. 현장 활동가 A씨는 과거 탈북민 구출과 실패 비율이 7대 3이었다면 지금은 5대 5로 위험이 더 높아졌다고 말했습니다.
올해 초부터 코로나 풀리면서 기다렸다는 듯이 막 움직였는데 거의 뭐 제가 듣기로는 절반은 성공하고 절반은 붙잡히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뭐 지난달에는 베트남 넘기 직전에 또 브로커끼리 칼부림 나가지고 예전에 돈이 말라있던 브로커들이 1,503명만 옮겨도 뭐 한 4,500? 그러니까 이게 서로 싸움도 되게 심하게 하고 있고 루트에 대해서.
이런 가운데 올 상반기에 한국에 입국한 탈북민 중 상당수가 중국 여권을 소지한 채 입국한 사람들이란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갈렙선교의 김 목사와 익명을 요구한 또 다른 활동가는 BOA에 중국 당국이 중국인과 결혼한 뒤 10년에서 20년 이상 장기간 체류한 일부 탈북 여성들에게 신분증을 지급했었다며 이들 중 일부가 중국의 여행 규제가 완화되자 여권을 발급받아 여객기를 통해 한국에 입국했다고 전했습니다.
중국에서 그 신분증이 있던 사람들, 탈북민들 중에 신분증을 취득한 사람들이 일부는 중국에서 이렇게 신분증을 내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중국이 약간 변화가 있었는지 굉장히 오래 살고 그러니까 조건이 있었더라고요. 뭐 신분증 갖고 있대 그 성에서 벗어나지 뭐 마을에서 앉는다 뭐 여러 가지 그 있는데요.
한국통일부는 18일 올 상반기 남성 23명, 여성 76명 등 탈북민 99명이 한국에 입국해 총 누적 인원은 33,981명이라고 밝혔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특히 2분기 입국 인원이 작년 동기나 직전 분기와 비교하면 상당히 늘었다면서 이는 최근 중국 국내와 국가 간의 이동 제한이 완화된 데 기인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비회의는 앞서 여러 차례 한국 정부에 탈북민들의 출신지나 입국 경로 등에 관해 질의했지만 통일부는 신변보호 등을 이유로 알려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김 목수와 복수의 활동가는 그러나 한국 정부가 중국인 관광객들에 대한 한시적 비자 면제를 허용하면서 중국 여권으로 제주도 또는 동남아 국가를 경유해 입국한 탈북 여성들이 적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또 이런 이유로 올 2분기에 입국한 탈북 여성 47명 가운데는 중국에 오래 체류한 40대 여성이 많다고 전했습니다. 한 현장 활동가는 남성은 대부분 해외 파견 인력, 여성은 중국 여권을 통해 입국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탈북 지원단체들은 여성 47명의 구출비용 거의 10억 원을 지원할 형편이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비회의는 워싱턴의 중국 대사관에 중국 내 장기 체류 탈북 여성들에게 신분증을 발급하는지를 문의했지만 18일 오후 현재 답변을 받지 못했습니다. 한편 미국에서 해외 파견 북한인들의 탈북 지원 활동을 하고 있는 허강일 씨는 VOA에 중국 내 파견 노동자들이 올해 탈북하다 체포된 사례들이 늘면서 탈북을 주저하는 사람들도 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금 대부분이 이제 중국을 뛰다가 다 잡혔다고 이제 소문이 크게 퍼지니까 이제 탈북하려다가 이제 주저하는 사람들이 이제 많아졌어요. 특히 해외 인력, 예를 들면 이제 북한 애들이 저한테 연락 올 때는 다 잡혔다는 소리만 들려온다 주위에. 그래서 이게 꼭 성공할 수 있겠냐? 몇 번이고 물어봐요. 진짜 안 잡히게 해줄 수 있냐? 안 잡히게 해줄 수 있냐? 근데 솔직히 저희가 마음을 100% 터놓을 수는 없지만 안 잡힌다는 거는 저희도 장담 못 하거든요. 그렇잖아요. 저희는 도와주지만 솔직히 무슨 일이 변수가 생기겠는지는 그건 진짜 그건 뭐 귀신도 못 알아맞히죠. 근데
허 씨는 오는 9월 23일 개막할 항저우 아시안게임 전으로 북중 국경이 다시 열릴 가능성이 있다는 소식이 계속 들려온다면서 장기간 중국에 체류하며 탈북을 생각하는 파견 인력의 고심도 더 깊어지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김영곤입니다.
북한이 내년 파리 패럴림픽 대회와 관련해 아직 어떤 계획도 제출하지 않았다고 국제패럴림픽위원회가 밝혔습니다. 북한이 출전권을 따지 못해도 파리 패럴림픽에 참가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점도 밝혔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제패럴림픽위원회 IPC는 17일 2024년 파리 패럴림픽 대회 참가와 관련해 북한과 접촉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그들로부터 어떤 계획도 받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IPC의 필립 도워드 미디어 국장은 패럴림픽 참가 문제로 북한 측과 논의한 적이 있느냐는 VOA의 서면 질의에 이같이 설명했습니다. 앞서 IPC는 지난 5일 VOA에 북한의 패럴림픽 참가에 어떠한 제한도 두지 않는다면서 우리는 북한이 파리 패럴림픽 대회에 참가하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선수단이 패럴림픽에 출전 자격을 얻기 위해서는 예선전에 선수를 출전시켜야 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도워드 국장은 북한이 출전권을 따지 못할 경우에도 파리 패럴림픽에 참가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도워드 국장은 VOA의 관련 질의에 북한은 상호 초청 선수 바이퍼 타이트 제도를 통해 초청권을 신청하는 방안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이어 상호 초청 선수 제도는 해당 국가에서 시작되는 절차로 북한이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면서 그런 다음 우리는 각 국제연맹과 함께 이를 평가하고 결정을 내릴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현재 그 어떤 국가와도 상호 초청 선수 제도에 대해 논의하기에는 너무 이르다면서 관련 논의는 파리 패럴림픽이 열리기 전인 내년 여름에나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IPC는 앞서 지난 2018년 한국에서 열린 평창 동계 패럴림픽 대회 때도 상호 초청 선수 제도를 통해 출전권을 확보하지 못한 북한 노르딕스키 마유철, 김정현 선수에게 출전권을 부여했었습니다. 하계 패럴림픽은 IPC가 주관해 4년마다 한 번씩 열리는 장애인 국제 스포츠 대회로 하계올림픽이 개최된 도시에서 올림픽 폐막 직후 열립니다. 2024년 파리 패럴림픽은 내년 8월 28일부터 9월 8일까지 열릴 예정입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북아프리카의 알제리가 유엔 대북제재 대상 기업의 자금 동결을 신속하게 처리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확산 금융 차단 분야에서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안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가 17일 알제리 정부의 대북 금융제재 이행과 관련해 유엔 제재 대상 북한 기업의 은행 계좌를 동결하는 데 넉 달이 소요됐다고 지적했습니다. FATA는 이날 알제리아에 대한 자금세탁방지와 테러자금 조달 방지 상호평가 보고서를 공개하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알제리 당국이 제재 목록에 오른 북한 회사 소유의 은행 계좌를 확인했지만 동결 조치는 넉 달 후에 이루어졌다며 그 사이 불법 금융 거래가 이루어졌을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알제리 정부는 금융 제재에 대한 법적 체계와 메커니즘이 없어 관련 자산을 식별하거나 압류하지 못하는 한계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북한 노동자 송환 조치와 관련해선 알제리 정부가 적극적으로 이행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보고서는 알제리가 2017년 7월부터 북한 국적자에게 취업 비자를 발급하지 않기로 결정했고 같은 해 말까지 유효기간이 만료된 노동허가증의 갱신도 하지 않기로 했다며 이같이 설명했습니다. 이어 2019년 초 알제리는 모든 북한 노동자를 송환했고 이들과 체결한 모든 근로계약을 무효화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알제리 정부는 확산금융 차단 부문에서 가장 낮은 등급인 미준수 등급으로 평가됐습니다. 확산금융은 핵과 생화학무기의 제조와 획득, 수출 등에 사용되는 자금 또는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로 이에 대한 차단의 평가 기준은 준수와 대부분 준수, 부분 준수, 미준수 등 4단계로 분류됩니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는 전 세계 나라들을 대상으로 대북제재를 비롯한 자금세탁방지 이행 노력을 평가한 보고서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알제리아에 대한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의 상호평가 보고서가 나온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지금까지 VOA 뉴스 투데이 2부를 들으셨습니다. 잠시 후에는 역사 속 오늘 세계 뉴스에 이어 여기는 워싱턴입니다가 방송됩니다. 이 시간은 지구촌 오늘과 아메리카나우 그리고 주간 프로 미국의 생활 속 경제가 방송되겠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애청 바랍니다.
역사 속 오늘. 1949년 7월 19일 라오스가 프랑스로부터 독립합니다. 19세기 무렵 라오스는 루앙프라방, 위앵짠, 참파삭의 세 나라로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이 세 나라는 당시 강력한 왕국이었던 태국의 지배를 받다가 19세기 중반부터 프랑스가 인도차이나 반도에 본격적으로 진출하면서 라오스의 운명은 바뀌게 됩니다. 1883년 프랑스와 베트남 사이에 제1차 후에 조약이 체결되면서 베트남은 프랑스의 보호령이 됩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프랑스는 또다시 무력을 사용해 메콩강 동쪽에 대한 지배권을 얻게 됩니다. 바로 지금의 라오스입니다. 프랑스는 태국의 지배를 받고 있던 이 세 나라를 통합하고 1893년 자신들의 보호령으로 선포합니다. 그리고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라오스는 1949년 7월 19일 프랑스로부터 독립하게 됩니다. 1870년 7월 19일 프랑스와 프로이센 간의 이른바 보불전쟁이 발발합니다. 8년 전 프로이센의 총리가 된 비스마르크는 당시 수십 개의 나라로 분열돼 있던 독일을 통일하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비스마르크는 군사력 증강을 통한 이른바 철혈 정책을 내걸고 독일 통일을 강력히 추진했습니다. 하지만 독일 통일을 위해서는 프랑스와의 전쟁을 피할 수 없다고 판단한 비스마르크는 프랑스와의 전쟁을 일으킬 명분을 찾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그러던 중 비스마르크는 프랑스의 왕이 프로이센의 왕에게 보낸 전보 내용을 교묘히 바꿔 두 나라의 관계를 악화시킨 이른바 엠스 전보 사건이라는 음모를 꾸미게 됩니다. 이로 인해 프랑스는 1870년 7월 19일 프로이센의 선전포고를 함으로써 두 나라 간 전쟁이 발발합니다. 그리고 이 전쟁은 프로이센의 승리로 끝나게 됩니다. 이후 1871년 1월 전쟁에서 승리한 비스마르크는 독일 통일을 이룩하고 프랑스 베르사유 궁전에서 독일 제국의 성립을 선포합니다.
변화의 시대, 세상이 불확실하게 다가올 때, 그리고 우리가 듣는 소식이 보이는 현상을 반영하지 않을 때, 우리는 진실을 추구합니다. 위기의 순간에 우리는 신뢰를 잃습니다. 우리의 꿈과 희망, 더 나은 내일의 바람을 위해 언론의 자유는 중요합니다. 누군가는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찾는 진실을 VOA는 전해드립니다. VOA는 세상을 연결하고 진실과 함께합니다. VOA는 여러분에게 세상 그대로를 보여드립니다.